누구에게 둔 믿음인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살펴보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금방 우리는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예수님께 뒀죠. 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시면 과연 그런가?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가? 그러면은 우린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둔 믿음이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목해서 엿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는 것이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내 심령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저 암기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저희들이 인사말 배우잖아요. 그렇죠? Well, this is Tom, that is Jerry 뭐 이런 거 말고요. 다민 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영어 처음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배우든지 그러면은 뭐 시작합니까? How are you doing?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죠? Yeah, I'm fine. And you?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뉴욕 사람들한테 How are you doing? 그러면 What the heck? 그러고 지나간다 그러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쪽 얘기고 예. 근데 약간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이제 조금만 배우고 이민을 와야 되니까 이민 온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도 서툴죠. 간신히 아주 기초 영어만을 이제 그냥 암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파라메딕이 내려서 이 사람을 들 것에 실으면서 이 사람에게 How are you doing?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I'm fine. And you? 예, 그러더랍니다. 예. 생각 없이 단지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영어할 때도 의사 표현에서 자신의 것이 된 그런 생각들,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어른들 말 따라하고 그렇지만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장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 때는 주변 분위기라든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것도 따라하는 거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자라듯이 신앙도 자신의 것이 되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휘둘리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확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역대지하예요.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이렇게 보시면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들 이야기도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 또 유다의 왕들 이야기, 그 많은 왕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공통적인 게 그 왕들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시작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러면은 아무개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뭐 아들이든 손주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몇 년을 통치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더라 아니면은 그가 더욱더 악한 길을 따라서 행하더라 이렇게 꼭 나와요. 기록에.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사람을 아십니다. 공동체다 하시면 각 사람의 행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록도 그렇게 또한 마무리를 지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왕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떤 성장 배경도 분명히 있잖아요, 각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왕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 된다는 게 음모가 있고 갑자기 그런 반역이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장 배경.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내가 내 성장 배경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비중을 두고 오늘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산물이 되었다고 하면 성장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나에게 영향력을 계속 끼친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계시는 것 같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서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계속해서 어떤 나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냥 너무도 큰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신을 프로텍트하는 어떤 그런 방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저들이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런 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때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보는 요아스 왕의 이 경우를 잘 살피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신앙은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 영적인 청년의 또한 장년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옆 사람 신앙이 좋아도요, 내 신앙이 절로 그런 성숙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많은 일하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의 것인가? 네, 그 질문을 아까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성도님 신앙은 정말 성도님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 씩씩 바뀝니까? 네. 바람 소리가 잘 나는데 씩씩 하니까 그죠. 예.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24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왕이 된 나이가 7살이에요.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된 사연은 맞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을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몇 장을 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요아스는 생명의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직 한 살이었을 때 그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 아달랴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즉 요아스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진행 상황을 통해서 왕이 제대로 세워지는 다윗의 가선에 왕이 세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족들, 유다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여왕 자리에 이제 앉은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여인은 아합 가문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 그와 같은 아합 가문의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타협이 일어나서 여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길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주역에 이 여인 아달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다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어떤 왕국입니까? 바알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지금 이 요아스가 탄생한 거예요. 요아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죠. 다 제거하니까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고모가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포대기 사에서 숨겨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남편과 함께 고모부죠.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이 고모부는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 고모와 함께 그 부부가 이 요아스를 한 살서부터 숨기고 6살, 7살이 될 때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숨깁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은밀하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일이 이루어져야겠는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아달랴는 여호와님도 떠나고 그리고 또한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했으니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왕으로서 이 요아스를 선포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뭐 난리가 났죠.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소리 질립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자기는 그렇게 악한 일로 그 왕위를 차지했으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반역이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 일을 보는 것 같잖아요. 똑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여간 그렇게 했지만 피를 뿌리고 왕 자리에 올랐던 이 할머니 아달랴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야, 여기저기 세워졌었던 우상,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회의 현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좀 어지러운지 말이죠. 그 하나의 영상인데 여러분들 Commonwealth Sports라는 걸 아세요? Commonwealth Sport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올림픽, 미니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리그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영국 버밍햄에서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 구글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징이 송아지예요. 동으로 만든 소.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떡하니 만들고 경배드리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 소의 뜻이 뭔가 물어봤을 때 수호신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33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는 거예요. 우상 여기저기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갑자기 탁 무너지고 와 뭔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난다면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 무너뜨리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감격적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그냥 같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그런 영적 세대의 흐름으로 좋다 나쁘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니 그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니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1절을 읽었는데 23장 바로 전에 23장의 맨 끝에 절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예, 얼마나 그냥 마음이 뿌듯한 기록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의 1절, 2절을 저희가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주의 은혜로 극복을 했어요. 예, 이 요아스 왕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는 여호와 야다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니 잘 통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월을 빨리 돌려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돌려보면 우리 빨리 돌릴 수 있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일을 쭉 보니까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굴 죽였대요? 누굴 죽였나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선지자. 그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이나요? 바른 말 했다고. 죽여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스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요아스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시작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요아스의 말년은 어두울까요? 그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만 그리고 다른 사람만 따라다니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 신앙 열심히 하고 뭐 아주 순수하게 하는 건 당신이 맡아서 해.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즉 나 자아의 내 욕구를 계속 채워가는 그런 일은 세상을 만족하는 일은 나는 계속 해나가고 반면에 당신이 영적인 일들은 잘 해나가고 우린 분담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뭐죠 이게? 신앙이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내 스스로 도취하는 그런 최면하는 그런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스스로 도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살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피 흘려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주를 선포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삶 그 같은 삶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팬데믹 같은 일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역병이 돌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자아가 세상으로 자꾸만 달려나가는데 팬데믹이 도와줬을 뿐이에요. 나의 방어 기제로 그냥 팬데믹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 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독립하는 존재로서 믿음 성숙을 원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요아스는 어렸을 때 위기가 있었어요. 생명이 걸린 위기예요. 그를 살린 제사장이 함께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위기는요,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고통 자체가 그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고통이라는 그런 사건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언제나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겪었던 고통,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는 그 탓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광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 기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 우리 노예로 살았어. 물론 힘들었지.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계속 공급이 있었어. 계속 나의 편의가 돌봐줬어. 그 얘기 하잖아요. 먹을 것이 계속 있었지 않느냐, 맛있게 뭐 부족했느냐, 아 노예 생활이야 뭐 그냥 매어서 살던 생활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줬는지 그들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뭘 공급해 줬죠? 애굽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매일같이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막 있게 하시고 같이 진행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여기저기 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애굽을 자꾸만 그리워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살 때 내 고통이라는 게 싫으니까 그러는 거였어요. 아유 애굽이 더 좋아 그래도, 이런 고통이 싫으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너무도 궁핍하고 너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렇듯 광야라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유익이 있음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다시 성장하는 그 길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는 신앙이 딱 유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체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가려면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유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요아스의 내면을 보면 왜 요아스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축소되어 버리고 세상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일들은 희미해져 갖고 대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마음과 만족이 올 수 있다. 그 같은 세상 음성에 자꾸만 마음을 더 죽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출발했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보다는 그냥 기억하기를 귀찮아한 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당장 세상의 음성이 증폭돼가지고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존재죠. 자,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동행했던 그 날들을 통해서 그가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같이 없어져 버려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아니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에게 떠맡겨 놓고 자기 자아의 만족만 살다가 그 죽어버리니 내 자아가 이제는 막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은 막 뭔가 바뀔 때 바알 신을 무너뜨리고 하던 그런 일에 같이 망치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있었어요. 온전한 리더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제 왕을 부추겨요. 아, 예전이 좋지 않았냐고. 바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여러 쾌락이 있었다고. 그리고 당신의 유지하고 싶은 것들도 잘 유지가 된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22절의 결과예요. 읽으셨지만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여기는 얘기했지만 이 사실은 그 바른 그 단어 번역은 충성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나는 내 생활에 바쁘다는 그런 모습이 요아스에게 너무도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양심과 같이 자꾸만 그 양심에 두드리는 그 아들이 싫은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안 보이면 되는 것 같겠죠. 안 들으면 되는 것 같겠죠. 죽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거하는 거. 그러나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했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주변도 다 하니까 나도 해, 그건 죄가 돼요. 요아스는 이제 죽이면은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갈의 외침이 언제까지 들릴 거라고 요아스는 생각을 했을까요? 뭐 죽는 날 거기까지지 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잠자리가 좀 뒤숭숭하는 몇 달? 몇 년? 아니에요. 그 외침은 영원한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 맞아 내 신앙도 그냥 털어버리고 내 양심도 불편했지만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신앙 성장 안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즉 의인이 흘린 피들을 예수님께서는 전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서부터 피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경우로 사가랴라고 했지만 스가랴예요. 스가랴의 피이기까지. 근데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선지자들의 피예요.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피를 흘린 모든 악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아스는 정말 해야 할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죠? 기억해야 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억하여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도리를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 자손들도 기억하게 하라.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지금 이제 그 기억하는 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20절에 지금 여하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랬죠. 이제 죽었잖아요, 스가랴. 근데 이게 스가랴라는 그 이름이요. 영어 그 성경에 보면은 자카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 더 그 발음은 비슷해요. 스가랴보다. 제가 그저 히브리어는 아주 잘 못 하는데 게다가 기본적인 그런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말이 있었죠. 22절에 스가랴의 아버지 여하다가 자기 번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는 것을 무시한 요시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아스를. 요시아는 좋은 왕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요아스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케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예. 여기서 이렇게 사케르 이렇게 그 같은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원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기억한다는 말은요, 사람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과거의 경험 속에 고통, 기쁨, 죄와 선을 기억한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하길 거절하는 그 마음 내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을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세상의 이야기를 가득 마음을 증폭시켜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더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내 자아는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신앙은 또 있으니까 항상 줄다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예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질다리 하고 있으면.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줄다리려고 했던, 그냥 줄다리기에 그냥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기억하고 자손들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애쓰는 게요, 우리 개인이 애써야 되지만 동시에 그 애쓰는 것을 함께 애써야 할 것으로 알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정말 원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억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 나라와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이 세상에 감히 견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서로 일깨워줄 수 있는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함께 선한 사귐, 일깨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최근에 또 깨달았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목회 심정에 든 적었는데요, 이 무릎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받은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 내추럴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멋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노화 현상이 이제는 났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약간의 운동과 함께 괜찮았었는데 또 다시 무릎 통증이 이제 시작이 돼서 무릎 강화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회복하는 일과 관련된 것은 사실 중에, 아 참 그렇구나,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네 생각을 했던 게요, 무릎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릎 강화 운동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릎을 붙들어주는, 예,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하는 게 무릎 강화 운동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다리 근육들 있잖아요. 무릎과 연결된 다리 근육들, 그거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체 그 다리를 움직이는 이 둔부의 힙의 근육 등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벼운 조깅도 제가 뭐 넉넉하게 해나갑니다. 그 웬만한 그 힘든 그런 운동들도 잘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무릎 강화 운동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사귐과 참 흡사하다. 그 운동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믿음을 지켜가기보다 함께 강화시켜주는 일이 성경적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으면 내 강화를 시켜주는 내 주변이 나에게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부분에 어떻게 주기도문에서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아버지. 함께라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염두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또 이렇듯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한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건강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함께함에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요아스 왕에게 그의 영성을 붙들어주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요아스의 마음이 표류하기 시작하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빼앗아서 바알로 끌고 가잖아요.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 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그렇듯 내가 주를 향한 성장의 그런 열망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세상의 음성이 계속 더 채워지는 일을 합니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세상 음성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에게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 하려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들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제거하고 악하고 퇴보하는 길로 유인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줘요. 우리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지 사모하는지 열심히 식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기억하는 심령으로 함께 사귐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귐이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나의 사귐이 아니죠. 우리의 사귐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사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성장하는 그 일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 열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코이노니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쁨이, 즉 주님과의 그런 열망 속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귐 속에 있는 그 기쁨이 또한 서로 사귐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4절. 3절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그 사도들의 기쁨이 같이 사귀는 사람들에게도 넘치도록 그에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돼야 해요. 그냥 아 우리 교회로 끝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알고는 어떤 단체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스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누구 비슷하게 돼요? 요아스 짝이 나는 거예요. 요아스의 출발을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쫙 지내오는 동안에 멋진 일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24장에 보면은요, 막 개혁을 하고 막 이 우상 그 다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전을 새로 세워가는 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해요. 참으로 비슷해요. 이 요시아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요시아가 했던 일과 이 요아스가 했던 일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한데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달라요. 그 차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귐을 열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 가고 가까이 가고 또한 그런 사귐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